이제 첫 번째 주제인 디스가이즈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가이즈가 무엇인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디스가이즈에 대해 이해하신 것처럼 디스가이즈는 실시간 및 사전 렌더링 된 비디오 콘텐츠를 대규모로 재생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즉, 단순한 비디오 재생 도구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생성된 그래픽과 미리 준비된 비주얼 콘텐츠를 매끄럽게 통합하여 무대, 이벤트 방송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의 압도적인 비주얼, 대형 미디어 월, 그리고 몰입형 환경 모두 이 기술을 활용한 예입니다. 두 번째로, 디스가이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클라우드 도구가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콘텐츠 제작과 관리, 타임라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드웨어는 미디어 서버 역할을 하며 대규모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서 콘텐츠를 재생하고 동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도구는 팀간 협업, 프로젝트 공유 등 새로운 시각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이 통합 시스템은 콘텐츠 제작부터 최종 출력까지의 전 과정을 원활하게 연결해 줍니다. 세 번째로 디스가이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콘서트, 대형 LED 스크린, 무대 비주얼을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는 LED 월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이 주요 사례입니다. 이는 촬영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환경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듯 디스가이즈는 단순히 콘텐츠 재생 도구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부터 대규모 출력까지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기본 원리와 사용법을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디스가이즈를 실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디스리는 기본적으로 기간제 무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버전은 아웃풋에 제한이 걸려 있고, 특히 워터마크가 보이는 방식으로 무료 버전임을 알려줍니다. 이런 무료 버전이 아닌 실제 사용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스가이즈에서 내놓은 하드웨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가이즈의 장점은 이러한 하드웨어 없이 무료 버전만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전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하는 기능 모두 완벽하게 프리 비주얼라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디스리 숙련도를 다양하게 올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가이즈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디스가이즈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르게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에서는 우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또는 11의 64비트 버전이 필요합니다. 디스가이즈는 최신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64비트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GPU는 32GB 비디오 램을 권장하며 최소 사양으로는 8GB 비디오 램을 요구합니다. 특히 DirectX 11 호환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디스가이즈에서 비주얼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권장 사양 이상으로 GPU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PU 프로세서는 인텔 i7 4세대 이상이 권장됩니다. 램은 최소 2기가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양이 있는데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콘텐츠 크기에 따라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최소 20GB 이상이 필요하며 권장 사항은 50GB 이상입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의 파일을 다룰 경우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디스가이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가이즈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접속하면 계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하려면 반드시 디스가이즈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계정이 없다면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프로젝트에 따라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팀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동일한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디자이너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를 실행하려면 라이센스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액티베이션 토큰을 생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디스가이즈에서 액티베이션 토큰을 받아야 합니다. 액티베이션 토큰은 라이센스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고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코드미터라는 라이센스 관리 툴에서 사용됩니다. 코드미터에 토큰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라이센스 디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액티베이션 토큰을 보낸 이메일에 함께 있습니다. 이 화면처럼 티켓 입력 필드가 있습니다. 해당 필드에 액티베이션 토큰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입력 후이 리트라이버 버튼을 눌러 라이센스를 활성화합니다.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디스가이즈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액티베이션 토큰을 입력할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라이센스 활성화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USB 동굴을 사용할 경우 라이센스가 동굴에 제대로 할당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이센스 활성화가 되었다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한 D3 매니저를 실행합니다. D3 매니저가 실행된 상태에서 상단 메뉴의 Help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D3 라이센스를 클릭합니다. D3 라이센스 창이 열리는데 여기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때때로 상태가 활성화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앞서 했던 활성화 과정을 다시 진행해 줘야 됩니다. 또한 완료일은 사전에 체크하여 필요시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디스가이즈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가이즈를 통해 작업할 때 사용하는 미디어 파일 형식은 특정 형식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 형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스가이즈는 주로 비디오 파일 작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주요 비디오 파일 형식은 HEP, NotLC 등이 있고, 텐비트를 하기 위해서는 NotLC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당 코덱들은 매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용량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파일 형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가이즈는 최대 16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이는 비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스틸 이미지 파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높은 해상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미디어 월이나 몰입형 디스플레이와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스틸 이미지 형식은 PNG, JPEG, BMP, TIFF-EXR입니다. 이 형식들은 이미지 품질과 용량 측면에서 선택의 폭을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이미지 시퀀서는 TGA, TIFF, DPX와 같은 형식에서 지원합니다. 이미지 시퀀스를 활용하면 비디오 파일 대신 개별 프레임 단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은 OBJ 파일 형식만 지원합니다. 3D 모델은 모대나 공간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며, 디자이너의 3D 환경에서 시각적으로 배치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스크린용 OBJ 파일은 UV 매핑이 필요하고, 프람용 OBJ 파일은 UV 매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D3 매니저를 활용해 디스가이즈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3 매니저는 디스가이즈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리하며 네트워크 연결된 장치와의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3 매니저를 통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빠르게 찾아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프로젝트에 저장 폴더로 즉시 이동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는 작업 파일을 바로 편집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때 유용합니다. D3 매니저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다중 기기 세션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각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디자이너의 상태와 버전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상의 랙 마운트 장치에 D3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치도 쉽게 업데이트하거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D3 매니저에서 각 프로젝트의 폴더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용량을 파악해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모드를 통해 로컬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프와 같은 툴을 사용해 원격 진단 세션 중 특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활용됩니다. D3 매니저는 다중 사용자 편집 세션에 편집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팀원들과 실시간으로 협업하여 프로젝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D3 매니저에서 진단 아카이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프로젝트 파일, 콘솔 로그 등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며 이를 디스가이즈 지원팀에 전송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3 매니저는 디스가이즈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네트워크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디스가이즈에서 제공하는 자동 저장과 수동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기능은 프로젝트 작업 중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자동 저장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저장은 디자이너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5분마다 프로젝트 전체를 자동 저장합니다. 이 기능은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오류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동 저장되는 원리를 간단히 보면 비디오가 재생 중이지 않을 때만 자동 저장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비디오 재생 중에는 저장 작업이 잠시 중단되는데 이는 저장 과정에서 비디오 재생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 저장 데이터는 프로젝트 내 히스토리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폴더에는 프로젝트의 스냅샷이 포함되어 있어 이전 버전으로 보관할 때 유용합니다. 저장 빈도는 기본값이 5분이지만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설정 메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동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동 저장은 특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을 직접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방법은 단축키로 Alt W를 누르면 수동 저장이 가능합니다. 수동 저장은 변경된 객체만 저장하므로 전체 프로젝트를 저장할 때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저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 저장과 수동 저장은 프로젝트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미디어 파일을 백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외장하드나 별도의 스토리지에 전체 프로젝트 폴더를 백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3 매니저를 설치하고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D3 매니저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3 매니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D3 매니저에서 볼수 있는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파일 메뉴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열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D3 매니저를 끌수 있는 종료 버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딧 메뉴에는 아래 프로젝트 리스트를 열거나 접는 기능이 있습니다. 머신 세팅 메뉴에는 디스가이즈 프로젝트를 열때창 모드로 열수 있는 Enable Application 모드와 머신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랭귀지 메뉴에는 D3 매니저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프 메뉴에서는 D3 매니저의 도움말과 라이센스 등 여러 가지 관련된 메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는 D3 매니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경로와 그 경로에 있는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탭에서는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스가이즈 장비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열렸고, 해당 화면은 프로젝트가 실행됐을 때 기본 화면입니다. 상단의 D3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게 되면 메뉴창을 열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부터 여러 가지 세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랙 메뉴에서는 하단에 있는 트랙에 관련된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스테이지 메뉴에서는 현재 스테이지에 관련된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의 숫자를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있는 프로젝션 서페이스와 프로젝터를 지우거나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상에서 카메라를 생성하거나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뷰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움직여 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피드 메뉴에서는 아웃풋 관련된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스테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프로젝터와 카메라,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서 바로 보고 있는 퍼스펙티브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과 관련하여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세팅에서는 리플레시 레이트, 레이턴시 모드, 프로젝트 비트 뎁스 등 설정 가능합니다. 트랜스포트 메뉴에서는 외부 동기와 신호 관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메뉴에서는 디스가이즈 장비가 아닌 외부 장비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아웃풋 브라이트니스와 마스터 아웃풋 사운드는 디스가이즈 장비에서 출력되는 밝기와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드업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 디스가이즈를 통해서 출력되는 아웃풋을 끄고 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준 아웃풋을 홀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트랙 관련된 설정은 상단에 있는 트랙 메뉴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띄워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랙에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트랙에서 우클릭하여 동일하게 설정창을 띄워볼 수도 있습니다. 트랙을 컨트롤 클릭으로 고정된 것을 풀어서 화면에서 끌 수도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트랙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다시 트랙 창을 켤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창은 소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중에 비디오 레이어를 잠깐 추가하여 이 레이어의 길이를 줄이거나 트랜스포트 컨트롤 창을 통해서 재생하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3D 마니퓰레이터스 토글 메뉴는 왼쪽 상단에 있었던 3D 마니퓰레이터스를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미니마이즈 트랙 뷰 토글을 통해서 트랙 창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트랜스포트 컨트롤 창에 슬라이드를 통해 타임라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창의 돋보기 버튼을 통해서 타임라인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현재 프로젝트에 재생되는 FPS를 볼수 있습니다. FPS 숫자를 클릭하면 머신 모니터링, 로컬, 리모트, 렌더 스트림에 대해서 상세히 볼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의 단축키는 Ctrl L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비디오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비디오 레이어에 원하는 소스를 추가하여 LED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길이 조정도 가능합니다. 비디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어가 많게 되면 어떤 소스의 레이어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생 버튼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생 버튼은 레이어에 관계없이 계속 재생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생 버튼은 타임라인에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재생 버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임라인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스플릿 세션을 선택하면 타임라인 커서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타임라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재생 버튼을 재생하면 나누어진 타임라인 끝부분에서 머물면서 영상은 반복 재생됩니다. 세 번째 재생 버튼은 나누어진 타임라인 기준으로 처음으로 돌아가 영상이 반복 재생됩니다. 이 버튼은 나누어진 타임라인 기준으로 건너뛰기가 가능합니다. 이 버튼은 트랙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하여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트랙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트랙끼리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트랙에 타임라인에 영상 레이어를 추가하면 그 트랙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랙을 통해서 타임라인을 간편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메시, 비디오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오픈 프로젝트 폴더,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된 프로젝트가 저장된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일 안 오브젝트 폴더에 여러가지 폴더가 있습니다. 그중 메시 데이터는 메시 폴더, 비디오 파일은 비디오 파일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로에 파일을 넣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서 파일을 찾을 수 없게 되니 꼭 정확한 경로에 폴더에 넣어주세요. 메시 폴더에 미리 저장해 놓았던 메시 파일 두 개를 넣겠습니다. 비디오 파일 내에 폴더를 하나 생성하여 영상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완료되었다면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스테이지 메뉴에서 LED 스크린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을 설정하고 아까 넣었던 매쉬 데이터를 불러와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LED 스크린은 일반 메쉬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LED 스크린은 두 번째 LED 스크린 복사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하여 위치를 옆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다 만든 이후에 타임라인에 비디오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추가했던 디스가이즈 폴더 내에 있는 영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아까 추가했던 영상 중 하나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도 아까 추가했던 영상 중 하나로 설정하겠습니다. 정확한 경로에 넣은 영상들은 보는 것과 같이 잘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고, 레이어가 이동하고 비어 있는 곳은 영상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파일 내부에 기본적으로 있는 영상을 비디오 레이어를 통해서 몇개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상 3개를 겹쳐서 동일한 위치에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상들 위치도 조금씩 변경하고 어느 LED 스크린에 나올지 바꿔보겠습니다. 세 개의 레이어가 겹쳐진 곳은 각각 영상들이 하나의 LED 스크린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큐 리스트를 정리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마다 타임라인을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세 개를 겹쳐 놓은 레이어는 모든 LED 스크린에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씩 있는 레이어들은 각자 위치에 맞게 하나씩 송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 트랜스포트 메뉴에서 오픈 큐 리스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큐 리스트 창이 오픈됩니다. 타임라인을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트랙 1번에 대한 리스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 타임라인에 알아보기 편하기 위해 노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타임라인과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노트 기입이 다 끝났다면 재생 버튼을 누르고 큐 리스트에 있는 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원하는 타임라인으로 곧바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가 아닌 원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노트를 기입하지 않은 것도 동일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디오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검은 화면만 송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가이즈 프로젝트로 간단하게 테크비즈 진행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LED 스크린 1개, 인물 2명, 카메라 하나를 세팅해 두었습니다. 카메라는 스테이지 메뉴의 카메라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카메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한 카메라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우클릭해서 프리뷰를 열어놓고 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이게 되면 LED 스크린을 벗어나 비어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 LED 스크린에 대한 크기 등을 미리 보고 현장에서 세팅을 미리 바꿀 수 있습니다. LED 월이 설치되기 전에 진행하는 테크비즈라면 이러한 카메라 동선으로 LED 월 크기를 먼저 결정해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비즈를 이제 저희는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장비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이전에 미리 컴퓨터에서 세팅을 해서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디스가 이제 큰 장점입니다.